우리 성가대 잔잔한 은혜로운 찬양 잘 불러주셔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고요. 또 제가 새 번역으로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올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보화와도 같은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시죠? 내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얼마나 이해하기는 쉽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이루기는 얼마나 어렵고 또 막연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죠. 벌써 한 13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양평에 있는 영성원, 모세골이라는 기독교 영성원에 갔는데 그때 그곳을 담임하시던 임영수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뵙는 기회였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꼭 뵙고 싶었는데 그날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원이 이제 골짜기에 이렇게 쭉 언덕받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가방을 끌고 숙소까지 이제 많이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멀리서 어떤 나이 드신 이제 남자분 한 분이 진도라 진도라 이러시면서 이제 계속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내 별명을 어떻게 아셨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보고 민돌이 민돌이 그랬거든요. 근데 진돌이는 아닌데 그랬는데 가까이 저 오시고 보니까 임영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숙소에 들어갔다 있다 봅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또 뒤를 돌아서시자마자 진돌아 진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성원이라는 곳이 이제 시골이고 또 이렇게 한적하고 하니까 이제 개를 한 마리 두면 이제 영성원을 잘 지켜줄 거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진돗개 순종을 한 마리를 이제 희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 밤이면은 하도 지저대가지고요 잠을 못 잘 정도가 뭐 되고 그다음에 낮에는 그냥 이리저리 종횡무진 그냥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느라고 이게 잡느라고 볼 일을 다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물단지가 됐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나중에 결국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이제 개를 준 주인한테 가지고 갔답니다. 이 개 정말 순종 맞습니까? 그랬더니 순종은 틀림없이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아무리 순종이라도요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와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깨닫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제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뒤에 거기 갔더니 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훈련이 안 돼서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순종 맞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순종이라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무시하죠. 외면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착하고 그리고 법을 안 지켜도 살 만큼 그렇게 우리는 정말 고든 사람이다, 또 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어느 정도 됩니다. 착하고 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물론 법 없으면 우리는 다 망가지게 돼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관건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좀 어려운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이필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회를 가질 때 그분이 4시간에 걸쳐서 늘상 하신 말씀이 창조의 회복,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에덴의 회복. 창조의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각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나타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의 존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측면이 있죠. 육체적인 측면은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생명지향적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살려고 하는 쪽으로 애쓰게 되지 죽으려고 하는 쪽으로 애쓰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뭐 자기 목숨을 끊고자 하는 충동이 있어도 자기가 숨을 안 쉬어서 죽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은 품이고 뭐고 뭐 개걸스럽게 빨리 뭐가 돼야 되죠. 살려고. 그죠? 너무 피곤하면 낙엽 위에라도 쓰러져서 잠을 자는 것이죠.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육체는 디자인이 뭐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느껴지게 되면 도피하든지 방어하든지 뭐 아니면 싸우든지 하여튼 살려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생명지향적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정신적인 세계가 있죠. 두 번째 측면입니다. 정신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아무리 자기가 뭐 잘못 살았고 나쁜 사람이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또 나의 배우자는 다 참되기를 원하고 또 선하기를 원하고 또 아름답기를 원하죠.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세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미 정신세계에서는 진선미를 추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특별히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그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대상이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의 대상. 자, 대상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지향하는 쪽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는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세상의 프로그램으로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뭐 우리 음식 조정하는 것, 또는 뭐 운동하는 것, 뭐 기타 등등,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정신세계에서는 뭐 독서를 하는 것, 또 자기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 뭐 음악, 예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상담도 있고 또 마음 훈련하는 것도 있고, 뭐 이 세속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정신세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유익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들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향상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사람의 참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외면하기 쉽다. 이런 뜻,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도대체 자기 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성경의 도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다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을,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의 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아주 정점을 찍으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 사람은 저렇게 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정상이로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로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그 형제 자매들을 섬김을 통해서 잘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으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과 저런 수준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의아함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방식을 배워가면 프로페셔널들이 막 이제 자기의 그 방식을 해서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 저거는 프로가 하는 방식이니까 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이 있겠지,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프로가 배웠던 초보적인 그러한 방식의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다 초보적인 초보자들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동일한 방식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긍휼의 방식이다. 이것이죠. 나를 내어주는 사랑,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사랑, 그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서 사실 수 있었던,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속 깊이까지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삶의 방식,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긍휼의 방식을 배워가면 내 속에 있는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된다. 결국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되는 것은 나의 나됨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죠. 나의 나됨이라는 말은 제가 뭐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급함과 분주함 속에 쫓겨서 세상 방식에 물들여져서 사는 한 나는 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를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쓸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고 그 나의 나됨을 즐길 수 있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바른 트랙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뭐 나의 정서생활이라든지 육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부분적으로 고치고 살려고 하는 이상 나의 삶의 진짜 초점은 빛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왜 빛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척추와 같이 이 중심을 형성해야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랑과 긍휼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근육통 치료하고 신경통 치료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척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척추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스승보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승만큼은 될 수 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분의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평생을 애쓰면서 사는 것은 내 삶을 허비하거나 아니면은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진귀한 소중한 유일한 그 축복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삶의 방식을 배우라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예수님에게서 배울수록 그 방식을 배울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과 특징들이 어떤 때는 카피도 되고 어떤 때는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꾸 익숙해지면서 내 안에 아 진짜 삶의 조건들이 구비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을 내가 기꺼이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적 훈련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드린 말씀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특징을 배울 때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의 나됨은 이제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서적인 안내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나의 나됨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성품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 통해서 또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말씀 나눔을 통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터득해 가야 할 그런 어떤 영적인 숙제입니다. 이 숙제 잘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막연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나의 나됨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거 아니라는 거죠. 자칫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한 구절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가졌던 성경 큐티 본문이 119편 161절로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161절을 보시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말씀만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사랑한 나머지 떨림까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만 사랑하고 거기에 떨림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162절에 보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뭐 전쟁을 해서 탈취물을 얻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기쁘죠. 승전고를 울리면서 막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또 163절, 내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율법을 사랑합니다. 또 164절,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딱 7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165절, 주의 법,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하니까 삶의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실제로 장애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장애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애물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166절, 주님이 구원을 바라며 지금보다 내가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 말씀을 행합니다. 167절,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고 그 행하신 일들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내가 지켰습니다라는 뜻입니다. 168절,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으면 나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도 아직도 숨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아직 잘 모르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또 그 다음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이제 간청의 영역이에요. 지금까지는 고백의 영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사랑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간청하는데 169절에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건지소서, 도움이 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영혼을 영혼이 살게 한다라는 말은 나의 내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그런 진리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아 이것이 진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 그 보고 따라가게 하라라는 거죠. 영혼이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찾으셔서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발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모른 척 하시지는 않죠?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간청입니까? 이 고백과 간청의 이 모든 이 표현들을 딱 짧게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시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길래 이렇게 고백과 간청이 계속 지금 161절부터 176절까지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앞에 1절부터 그랬어요. 끝절까지 그렇습니다. 시인의 모든 고백과 간증을 간청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번 요약해 보시겠습니까? 그 제가 다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딱 생각했던 건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딱 생각났던 건 뭐냐면 아, 이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이구나. 뭐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딱 한마디가 저는 그걸로 귀결이 됐습니다. 말씀 좀 고급 표현으로 하면 말씀에 매료된 사람이다. 말씀에 붙들리고 또 말씀을 붙들려는 사람이다. 바로 그거죠. 왜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고백과 간청이 이 사람의 이 삶 속에 가득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서 계속 묻혀 있었던 그런 삶의 진정한 나의 욕망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속에 깊이 있는 그 거룩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셨듯이 나도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이 잠재성을 다 발휘하고 그것을 다 활용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도 나됨, 우리 백동욱 집사님의 백동욱 집사 됨, 우리 태훈 형제의 태훈 형제 됨, 이것을 이루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묻혀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외면되었고 왜곡되었고 하니까 이 갈망을 그토록 표현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이 상태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회복의 길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미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나의 진짜 참 삶을 살고 싶은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나는 진짜 나의 나됨의 삶을 살고 싶은가? 어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 경제 사정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또 뭐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나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주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뭐 어느 종교에 있으나 마찬가지고 사실 종교를 안 가져도 되는 정도이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찾아야 할 나의 나됨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 나의 힘으로선 너무 무력하고 무능한 거예요. 내가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너무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무력함은 느끼는데 너무 간절해지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붙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상 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올인 시켜야 되겠구나. 지금 그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능력,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이게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다. 이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과 간청의 정중앙에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매료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나와 세상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인격적으로 그냥 듣고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그냥 세상을 위해서 그러셨대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의 나됨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매일 시작하고 매일 걸어가고 매일 매듭 짓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시작하고 또 그 길을 걷고 또 매듭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말씀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그거죠. 이것이 나의 깊은 정직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들어가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없으신 분 있나요? 성경 읽을 시간 없으신 분 있나요? 그건 핑계죠. 성경 읽을 시간 다 있으시죠? 성경 묵상할 시간 없으세요? 내면 다 있죠. 저 있습니다. 뭐 드라마 한 편만 줄여도 그죠? 두 편만 줄여도 일주일에 백 몇십 분이라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너무 유치한가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건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의무 삼아 하면 이게 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시인과 같은 그런 심정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바쁜 삶이지만 내가 15분, 30분이라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중심이 있는 이 고백과 간청은 이게 내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냥 허공에 그냥 말이에요. 내게 어떤 지침이 되고 나를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 시인은 그랬나 보다. 아, 뭐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 있겠다. 뭐 없지는 않겠지. 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이게 나한테는 무의미한 거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되풀이됩니다.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한 기도만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길들여지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 동화는 아니죠. 이거 사실 어른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어린 왕자를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막 여우와 함께 어린 왕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인터넷을 뒤졌더니 그 블럭이 그 내용을 담은 블럭 자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한글로도 나와 있고 영어로도 나와 있어서 제가 카피를 해서 저는 정말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카피를 해가지고요. 저 앞에다가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숫자대로 비치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남을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해놨으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가 놀아달라 그랬더니 여우가 난 너와 놀 수 없어. 그 이유는 너에게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길들여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길들여진다라는 게 도대체 뭐니? 그걸 물어봤더니 여우는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너와 내가 관계가 생긴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냥 한 문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아직은,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넌 아직은 나에겐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하지 않아. 너 역시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겐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자, 여우가 자기를 길들이고 싶다면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정해진 시간에 와달라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이 딱 기억나면 그 정해진 시간 앞서서 자기는 그 네가 올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 마음이 설레고 행복해질 거라는 거죠. 그 이미 이전부터. 그리고 너를 만났을 때 그 행복은 최고에 달할 거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찾아달라고 하는 이 삶,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설렘이 있고 행복을 느끼면 그러면 그 만남, 그 일어날 만남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길들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더 깊이 길들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저녁에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았다면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면 나는 흘러가는 시간 중에 그 아침 묵상 시간과 저녁 읽기 시간이 무의미한 그냥 흘러가는 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아침에 묵상해야 됩니까? 뭐 바쁘면 저녁에도 되지 않습니까?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 뭐 꼭 그래서 뭐 몇 분 몇 초까지 정해놓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면 또는 뭐 저녁에 저녁 먹고 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 시간을 확보하고 길들이기 시작하면 그거 아십니까? 그날 저녁에 잠들 때 아 내일 아침에 내게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 또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는 내가 오늘 읽을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들인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 내가 또한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니까요. 그럼 이것이 서로 길들이고 길들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자체가 내게 그냥 자칫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정말 보물과도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주님은 그냥 다른 뭐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와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신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나를 향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거듭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길들여지는 그러한 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나고고자 하는 그 열망을 무시하지 않을 때 충분히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길들임에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다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나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나의 열망을 나는 얼만큼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내 참 삶을 살고 싶은가, 나의 나됨의 삶을 나는 이루고 싶은가, 거기에 대한 비중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이 길들임의 훈련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하게 내 삶을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특별히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의 목적이 저는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인도하고 인도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배우고 말씀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유아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좀 유치하게 보이기도 할지언정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어린아이가 가나다라 읽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을 많이 정돈할 수 있습니다.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시인의 고백처럼. 그래서 먼저 시간 싸움입니다. 뭐 이것이 잘 훈련이 되신 분들이 있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또 삶 자체가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꼭 이런 시간 싸움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묵상, 기도 뭐 이런 것들은 동안 너무나 식상할 만한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의 분주함에 양보하게 되면 예수님께 길들여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예수님 다우심을 바라보고 나 또한 그분께로부터 배워서 나의 나됨의 길을 걸어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좀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또 붙들려고 애쓰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